교회의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일이라고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상대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훨씬 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임을 맡은 목사들의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는 주로 선지자들이 이 일을 맡아서 수행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핵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설교자에 대한 견해, 또 설교자의 사명, 그리고 목적이 어떠한지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을 설교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성도들은 그 내용을 또 잘 알고 있어야만 설교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설교자의 책무와 성도들의 반응을 다뤄주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증거와 믿음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설교자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설교자. 설교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자다. 설교자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언제나 하나님의 증거를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설교자로의 부름 자체가 자신의 견해나 학식이나 재주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설교자로의 부름은 오로지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께서 임하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설교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를 증언하는 증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 뮤스테리온 투 데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어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증거, 이게 사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셨던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감추어뒀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셨고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목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당신 스스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엄청난 재앙인 것이니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열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인간이 알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입을 방도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인 인간이 어떻게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비법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것이인 그 비밀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고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원하는 게 이거였고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아니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사실을 사실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증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인간을 불러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없는 자들이 대부분 이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고관 대작들의 자제들 가운데서 주의 일꾼들이 나오기보다는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한 집안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꾼들이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것이죠. 그 이유는 누구도 자기를 내세우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보다는 도리어 목사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만방에 알리는 것 대신에 자신들의 학식과 명성과 재주를 과시하는 일에 더 분주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18세기 주관하는 영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대각성의 주역이던 조지 히필드 목사가 당대 설교자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참 충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쓴 조지 히필드의 생화 사역이라고 하는 책의 그 내용을 잠깐 좀 읽어드리면 242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직자들 대다수가 세속에 물들어 있었고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들은 사냥을 다니며 총도 쏘고 농사도 짓고 욕설도 하고 술에 취하고 도박도 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만 빼고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기로 작정한 자들과 같았다. 그들이 모이는 것은 보통 교회와 왕을 위해 건배하고 세속적인 생각, 편견, 무지 가운데 의례적인 말로 서로를 축혀 세우기 위해서였다. 이들이 자기 집으로 몰려가는 것은 될수록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능한 설교도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설교라도 할라 치면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설교여서 차라리 그들이 빈 의자에 대고 설교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했다. 이게 18세기 영국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한다는데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설교자들의 모습과 뭐 별로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라고 사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적한 것 중에서 가장 뼈아프게 제가 느껴지는 것은 그 당시 성직자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만 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자 작정한 사람들처럼 달려들었다. 오늘날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오해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당수의 설교자들이 이것만 빼고 모든 것을 알려고 덤벼들었다라고 하는 당시의 모습이나 지금 성직자들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붙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사명을 받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굳은 각오와 결심을 보여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자세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런 고백보다도 히필드의 지적한 잣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에 쓸모없는 별 유익하지도 않는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강단에서 짓거리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것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든지 다른 무엇이 우리로 가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는 물론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결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사한테 기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목사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기대하지도 말아야 되고 바라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하루에도 두세 탕 하면서 돈벌이에 나설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자가 되는 것은 전력을 다하여 그 일에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교회가 목사의 모든 생활비를 책임져 주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야 너희들이 적당히 세상에서 일해가면서 남는 시간 가지고 복음 전하라라고 부른 적이 없잖아요.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사도들 중에 누구도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일에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학벌과 가문과 소유와 명성을 쟁취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조리 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아는 것은 여가 선용을 통해서 또는 체력 단련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평생을 매달려 헌신해도 부족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을 탐구하는 자들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 깊도다. 세상에 어떤 학문도 다 공부가 끝이 없다고들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모든 인간이 다 달라붙어서 연구할 만큼 가치 있는 학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인종 색깔을 떠나서 남녀 성별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달라붙어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하고 또 탐구해도 그 깊이를 다 잴 수 없는 지혜의 부요함, 지식의 부요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신학교의 현존하는 교수들과 일반 기독교인 전문인들, 학자들 그리고 지나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성경학자들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쏟아낸 책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일들과 가르친 말씀들을 기록하여 두었다고 한다면 세상에 다 두기도 부족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예수님을 알고자 덤벼든 사람들 중에 아유 나 지금 너무 실증나서 못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덤비면 뭐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살다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할 분량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임을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알수록 더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에 사무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평생에 듣던 말씀을 주님 또 들려달라라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외치는 것이 정말 주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여간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만 길게 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인데, 저도 저거 처음에 시간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하여간 그런 압박감이 좀 살, 물론 왜냐하면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이 뭐 없으니까, 물론 이제 소독하는 것 때문에 제 시간에 끝내긴 해야 됩니다. 하는 빨리 끝내야 된다는 압박감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설교를 길게 하면 잘 안 듣는다라고 하는 소리들을 가끔 듣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배워도 질리지 않는, 그게 정말 주님이 아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면,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이면, 알고자 노력하는, 그래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려고 하는 더 좋은 내용이 없음을 온몸으로 체득해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임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지혜를 피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붙들자. 사람의 지혜를 피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붙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설교자들이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요. 설교는 인간이 사용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구사력이 필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 재주나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1절이 의미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가 합리적, 다 여러분이 들을 때 합리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잖아요. 말하는데 전혀 논리성이 없고 합리성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말 사용의 남다른 재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복하려거나 한마디로 똑소리가 똑부러지게 나는 지혜의 아름다운 말의 능력을 의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대중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능력이 설교자에게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장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앞장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자기들 잘났다고 자랑하는 자를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구원이 자신의 말재주에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사실 지존자의 자리를 넘보는 것은 그날로 해고를 당하거나 숙청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피조물을 어찌 그냥 두실 수 있겠습니까? 루시퍼가 천상에서 쫓겨난 것도 하나님 자리를 넘본 것 때문이지 않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유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구에게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잘한다고 뻑에서도 안 되고 지식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의시돼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실 말에는 졸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본래 범인인, 학문이 없는 범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탄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놀랬잖아요. 그들이 뭐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랬습니까? 좋은 학위를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와 같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 사도 바울이 전혀 언어 구사력이나 세상의 지혜 그 자체를 과소평가하든지 전혀 무시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사람들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구사력을 기르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건 틀림없어요. 저도 사실은 이 한국말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신학생 시절에 매달 한 권씩 소설들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 국산말로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사용해서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정말 소설을 늘 한 달에 한 권씩 읽으면서 한국말 터득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함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증거를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말재주나 글재주나 지혜로운 능력을 의존하는 것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의 구원이 내 자신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취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 사역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학생들의 대세는 유학이, 신대원을 졸업하면 대다수 학생들이 유학이라고 하는 돌파구를 찾아 나섭니다. 교회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박사학일까요? 해외 신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학위증이나 졸업장을 정말 주님이 원하실까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 열정,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 이런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만. 그런 심정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잘 전하기 위해서 탐구의 길을 가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입만 열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학 다녀오던 자들 중에서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의 몸에 어디를 찔러도 그 몸에서 흐르는 피가 말씀의 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말이죠. 땜쟁이 출신인 존 버넴처럼 설교만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학문적 업적이나 명성을 다 버리겠다고 고백했던 존 오웬과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말이죠. 저도 뭐 유학을 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움 금할길이 없습니다만은 정말 후배들이 열심히 학문을 연마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니지 아닙니까? 그런 이 자는 누가 그런 자가 될 수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서 찾아지는 거예요. 개혁파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들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모습은 진리는 힘 있는 모양이지만 능력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뭔가? 진리와 더불어 씨름하는 개인 경건 훈련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판단과 비판은 잘하지만 진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인이 거기에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이 공부하지 못한 분들은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더 부여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더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은 바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진리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신 것은 가난한 어부 출신의 사람들, 미약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별로 존귀의 여김을 맞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는 강력한 힘은 사람들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은혜만이 그 일이 가능한 것인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하는 것이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가 적어도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을 소비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거 빼고 실제로 앉아서 다 준비 다 한 것을 가지고 원고를 작성하는데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 뭐 많게는 5시간 걸려야 한 편의 원고가 준비가 되어져요.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데 필요한 소비되는 시간 4시간 또는 5시간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주일날 와서 뭐 막판 뒤집게 하고 어쩌다가 땡 잡았다라는 소리 하고 싶은다고 한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편리주의에 편성해서 기도도 요식행위로 치부해버리는 일들을 조장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들이나 목사들이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려고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처세술 혹은 경영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일이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달과 경제 성장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나와 전심으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은 업주가 원하는 대로 잘 순종하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마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아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기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평화시에 살고 있다고 해도 인간은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17세기의 유명한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는 언제나 설교하고 있고 언제나 기도하고 있었고 언제나 신방하고 있었고 언제나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그에 비하면 정말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거룩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더 기도하는 자여야 하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는 자여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온 교회가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결한 모습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그 교회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에 임하면서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매번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기탕에서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막 때밀이 아저씨가 저 때를 밀어주면서 사장님, 그 목사님, 사장님 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씻고 닦아도 끊임없이 때가 나오듯이 우리 인간이 정말 지저분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때밀이 아저씨도 천국에 못 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그래요, 내가 사람의 때를 밀 때마다 사람들의 죄도 다 씻겨나간다면 정말 돈 많이 벌겠는데요. 죄사함의 은총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시므온과 별 다르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사역자들은 혹 그런 사람은 없는가?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부함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목사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부와 명성과 권력을 취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나 조지 휘필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 선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위해서 눈알이라도 빼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있었어요. 18세기 미국의 이 유명한 인쇄업자의 과학자의 오계관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조지 휘필드가 이 책에도 보면 내가 써놨는데, 조지 휘필드가 고아원 설립을 위해서 기금을 모은다고 하는 광고를 보고 아 조지 휘필드의 설교에 내가 집회에 참석을 해야 되겠다 하고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휘필드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지역의 고아원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미 개척지인 조지아주의 그 벌판에 거기다 고아원을 세운다고 하니까 에이 내가 기금을 내나 보나 하고 그냥 집회만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가기보다는 동전이라도 몇 입 내고 가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 동전 몇 입이 아니라 은화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설교가 다 끝날 때 그가 나와서 고백한 것은 내 주머니에 있는 금화까지 포함해서 몽땅 다 털어서 내고 왔다. 이렇게 그 일기장의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의 설교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사실은 보여줄 수 있는 한 단면인 것이죠. 그런데 조지 휘필드는 그를 따르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긁어모을 수 있지만 한 푼도 자기 것으로 취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리지 못하는 부와 영화를 주의 종들이 땅에서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자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나 설교자는 정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하지 땅에 부동산 늘려가는 일에 열심히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목사가 부자로 사는 것이 죄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너무 사치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헛소리지 않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고 너무 가난하여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하거나 다른 2부작, 3부작, 4부작 무슨 일을 하는 해야 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을 개걸스럽게 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결코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과 같이 지혜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랬을까요? 초창기 목사가 되어서 강단했을 때 그 떨리던 경험이 생생합니다. 사실 강단했을 때마다 늘 떨리는 것은 목회를 많이 하신 분이나 적게 하신 분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떤 것은 내가 정말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뭐 이런 마음 때문에 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사의 그 자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이 사역의 엄청난 중요성에 비해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 설교 사역의 효과를 능히 드러내지 못할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런 이야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도 내 자신이 부족해서 내 자신이 별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훼손시키거나 그냥 사당시켜버리는 일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 입장에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사실은 오늘 뭐 이 하나님의 증거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얻겠는 이 믿음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정말 금사라기 같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그 말씀이 땅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말씀의 능력이 어떠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결과 뚜렷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믿음은 사람들의 지혜 있는 말의 설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자, 5절 말씀 다음 주에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증거를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전하는 자의 말재주나 지혜의 아름다운 말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는 개개인의 재주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무익한 종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하는 것이에요. 서울교회가 세계 최대 최고의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날마다 이 산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되듯이 하나님의 증거가 날마다 분출되는 그런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복되게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